자, 오늘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복음은 율법의 마침표이다. 갈라디아서 2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온 갈라디아 교회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혼란과 분란을 가져오게 되자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그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 이어서 복음은 율법의 마침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주는 의미로 보아 복음이라는 것이 더 클까요? 율법이라는 것이 더 클까요? 더 포용력이.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은 율법의 마침표다. 그럼 복음은 은혜이며 율법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행위는 어느 쪽에 더 은혜에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미 더 나은 복음을 입은 사람으로 그 위에 율법을 덧입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이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던 일을 회상하면서 거짓 교사에 의해서 퍼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때 14년 전에 있었던 AD 49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서에 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를 우리가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1절과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하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일에 대한 적잖은 다툼과 변론이 생긴 것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논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변론의 내용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려는 거야.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가 할례이므로 할례가 없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의 약속된 복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거룩한 일을 폐기하는 일을 떠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안식일을 오버라이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례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치면 할례를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 말자 하는 그 안건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토론 후에 이런 걸 토론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이야기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하고 나섭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그 당시 베드로는 아마 상당한 권위를 가진 사도로서 베드로의 말에는 굉장한 무게가 실리게 되어 있고 결정 요인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어떠한 그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너는 지금 요파에 있는 베드로에 하는 시몬을 청하여 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환상 중에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요파로 보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요파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갈 때 베드로는 또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회를 메워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그러니까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었는데 소리가 나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보자기에는 각종 짐승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야 너가 속되게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신 후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면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야. 우리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그냥 즉각 받는 이런 그런 성령 세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자처 지정을 다 설명하고 이방인으로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를 데리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더 이상 너희에게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는 이것은 베드로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지만은 아직 그의 일부 생각과 생활 습관 등이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모든 옛것이 온전히 다 변해서 새로운 것으로 변해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가 아직 복음이 와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이 율법의 완성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세를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을 회상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가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그 당시의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들음으로써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신을 주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과 9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토론을 마친 후에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모든 회의를 듣고 그 일을 정리하여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과 19절에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내 말을 들으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즉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말자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고 하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편지로 회의 결과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7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가짜 선생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가짜 선생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라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바울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는 이 공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관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원은 율법이란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공회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것은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의 이런 할례를 받아 이런 다른 복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도 네가 무슨 사도냐 라는 그 사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돼 있었거든. 넌 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여길 때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이 사람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바울도 이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함써 행하여 왔노라가 야고보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걸 때 반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할례는 받지 않아도 그래도 율법에 대해 있는 피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런 거는 우리 생활 습관에서 그거를 지키도록 하라는 그러한 그 안건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한 자 들을 기억하도록 하라. 구제하는데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관한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자신과 바나바에게 친교 악수를 했다는 것은 서로의 주님의 사역자로서 뭐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부탁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유대에서 내려왔던 가짜 선생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통하여 진리가 확립되고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진리를 사수한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가 사수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바울의 초점은 베드로와 협력했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방 도시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1절에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아마 사도 바울의 눈에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 대단한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울과 베드로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을 야단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바울이 베드로에게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하극상이나 마찬가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책망받을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바울이 흥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2장 12절에 13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야고보에게서 온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며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방 선교지 안디옥에 베드로가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율법에는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과의 식탁 문화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도 그 유대인이 물 떠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 떠달라고 요청을 하느냐라는 것처럼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자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제 생각에 베드로 정도라면 야고보로부터 보내온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군지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어떻게 왔냐 이런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뭐냐?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생각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는 이방인과의 식탁 문화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아마 순식간에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가자 그 중에 함께 하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베드로의 일행의 외식적인 행동에 유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바울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건 굉장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뭐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라하라 그러고 너도 말씀대로 살지 않.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관습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십니까? 너도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절과 16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자며 이방 죄인은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지금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나누지 말라는 유대 율법을 지켜서 당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실수를 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같은 식탁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같은 식탁 베드로와 함께 밥을 먹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기하고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베드로하고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이었으니까 베드로가 슬쩍 빠져나서 도망가는 걸 보면 여러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때 기분 좋겠어요? 아마 배신감? 저런 이중적인 저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험을 든다라고 얘기할 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전에 제가 좀 이렇게 팔팔할 때죠. 그때 많이 살아있을 때죠.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는 바울의 그 날카로움, 그 당당함에 굉장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야, 바울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찌질하게 그런 짓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며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바울에게 찬사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게 됐어요. 베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내려서 먹으라는 것도 먹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방인과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속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이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유대로부터 온 사람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난 행위를 바울은 뭐냐? 외식하는 곧 위선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거라고. 베드로 역시 음식과 복장에 대한 율법에 유대인답게 사는 관습일 뿐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다 지키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을 대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확신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냥 믿음이 연약한 어떠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이 자신의 그 확신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 베드로의 실수라고 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시험에 걸리는 것 당연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잘못이긴 하는데 왜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웠을까?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냥 누워서 잠자면서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내용을 당당히 간증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순간적이지만은 아직 나의 옛 습성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이런, 우리도 순간에 이런 외식적인, 믿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옷을 잘 입은 사람이나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을 차별 두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옷을 잘 입고 오는 사람은 잘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남루한 사람은 참 가볍게 여기는 이것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행동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행동은 무례하거나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말하지. 그 사도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다고 베드로가 구원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여러분은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바울은 자기보다 명성이 높은 사람을 망신주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의 관점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만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과 문화 때문에 당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하고 교제하고 너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하고 경건하다마는 이는 당신의 민족과 문화가 네가 유대인, 네가 선하고 경건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교제의 근거를 민족과 문화, 유대인의 근거를 두고 밥을 먹다가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할례받은 자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여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았으므로 할례받은 자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틈없는 진리의 논리 전개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바울의 말이 맞아요.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여러분 몹시 까칠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넘기는 거야. 그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짚고 넘어갈 때 바른 얘기는 하지만은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야.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과 척을 질 겁니다. 바울의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바울과 척을 지고 아마 다른 교회로 가고 상처를 받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바울이 이 베드로의 어긋난 행동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던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올바르게 고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비난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비난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도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선교여행 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을 해서 갈라쓰고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당시 바울을 보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 더 어긋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리한 칼과 같은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핍박할 때도 얼마나 목숨 걸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은 죽으리라 어떤 그 이 한 가지에 꽂히면은 글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마가에게도 한치의 그런 용납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바울의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주님과 함께 지나면서 그저 뭐라고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정말 바울의 주옥과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한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나 또한 마가로 인하여 갈라선 바나바의 문제를 만약에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그 당시의 바울이라면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확실히 잘못한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신다라는 말씀이 물론 주님이 가까이 지금 재림해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뜻하긴 하지만은 또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고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그리스도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주께서 가깝다는 말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할 때 마가는 데려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편지할 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한 자라라고 마가를 데려오라는 편지를 남깁니다. 이때는 바울의 어떤 그 넉넉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가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가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위한 관용, 너그러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면 역시 많은 시간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되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또한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젊기에 지금 많은 것을 바랄 수 없지만은 이런 것을 바랄 수 없지만 여러분 방향만은 확실히 잡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